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시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서는 부제이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부제가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이 왕 이름이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이라고 하냐면 이 블레셋 왕의 통칭이 블레셋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실은 이름은 아기스이고 그 명칭 그 자리를 뜻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를 뜻하는 자리가 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이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설마 가드로 도망갔으리라 생각하겠어? 라는 심정으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본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말을 아기스에게 상기시키고 또 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왕이라라는 것 또한 이 아기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게 아기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미친 척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이 진짜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해진 줄 알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아둘람 굴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데 어떤 자들이 몰려드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한 군인들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려 다윗이 더 돌봐야 하는 그런 환난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공고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 쫓겨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지요.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대문을 긁고 침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기 때문에 참 그냥 참 우습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참 외롭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남들에게는 이렇게 코미디처럼 보이는 일을 하면서 목숨을 건지고 또 자기 주변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군대가 아니라 온갖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참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돈을 벌어야 하나? 뭐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박살내 버리고 참 우리를 짓밟는 듯한 느낌을 이 세상을 살 때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겠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윗에게 있어 지금 막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야, 내가 잘 참았다. 그만둘 수 있었는데 잘 참았다.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누가 기뻐하냐면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정이 만약에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의 찬양이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윗을 우르러 볼 수는 있어도 함께 기뻐하기는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내 처지는 지금 엉망이거든요. 누가 잘 돼서 찬양하는 거, 또 승진해서 자녀가 잘 돼서 찬양하는 거 듣는 사람들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내 삶은 더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나온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정말 곤고한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비천한 자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많은 자들이 다윗과도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을 듣고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비천하고 곤고한 나와도 함께 하시지.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같이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어려움, 나와 같은 환난, 나와 같은 어떤 인생의 고달픔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명성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리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영광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기가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곤고하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자신의 경험에 따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5절에 주님을 바라보면 앙망하면 부끄럽지 않다. 6절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7절에 경외하는 자를 건지신다. 8절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삶을 놓고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경험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들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의인을 향해서 그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 귀로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면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을 건지신다고 하는데 시편 34편에서는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17절과 18절, 19절은 17절과 19절에서 앞뒤로 의인을 구원하신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의인이 누구냐를 이제 18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의인이 누구인가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했고 중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부서진 자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입니다. 영이 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당하고 보니 자기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세상 앞에선 이러한 자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자기가 참으로 의롭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지고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향해서 눈을 향하시고 귀를 향하시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부서진 사람들, 낙심하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발을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갔지만 아기스에게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뒤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피난처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하구나. 나의 피난처는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광야 생활에서 이거 배웁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블레셋에게 가봤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모압에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말라 하십니다. 유다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유다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내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우리의 육신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권력이나 명예도 우리의 영혼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안전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